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하게 사세요. 예. 아, 이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면서 이별하는 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반가운 얼굴로 그냥 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축복의 인사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심을 한자로 쓰면 돌회자, 회전하다, 돌아가다 할 때 회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를 써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복음 증거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의 몸 전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미지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쳐야지 하는 살기가 등등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 가까이 가서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을 발하여 주시더니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은 해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제가 그 2015년인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할 때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키의 중부지역에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현재는 타르수스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인트 폴즈 웰이라고 부르는데 성 바울의 우물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의 집터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복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쪽 구석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이 굉장히 큰 것을 봅니다. 그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과 법률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과 유럽의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한 가지 단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가 된다면 그가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제 선교팀을 구성해서 해외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지역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부르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춘다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천하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때 걸어갔던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갔던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겁을 했으면 땅바닥에 엎드러질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자아가 깨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 아담과 하와를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요놈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에이, 지옥 보내이지 하면서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9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나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시다니 하면서 감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면서 정말 못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젊을 때 그는 평양에서 유명했던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부러 돌멩이를 얼굴에 던져서 턱뼈가 깨질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깡패 이기풍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 건설 현장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화가 나서 우리 선교사님 가만히 있지 맙시다 하면서 막 그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말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큰 인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드디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 중에 한 명이 그가 되었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천하의 악당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될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패역하고 타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머니는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였는데 이 아들이 그만 타락해서 세상 문화에 빠졌습니다. 배화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했고 음란하고 타락했고 술 취했고 방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애 같아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세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대성통곡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다가 가슴이 찔렸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꼽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방탕하게 산 사람, 술 취하며 산 사람, 음란하게 산 사람, 다투거나 시기한 사람, 바로 자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해서 정리한 사람, 그를 가리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식으로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이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을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한 것을 이용하셔요. 자, 우리 8절과 9절 봅시다. 8절과 9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그 말씀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심령만 깨진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위풍당당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늘 대장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자 앞에 발 조심하세요 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던 맹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약함 때문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그가 두문불출하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 약함의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집, 그의 옛날 자아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약할 수가 있고 건강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을 약하다고 싫다고 정말 약함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큰 빛을 보게 하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하면서 그의 자아와 고집과 세상적인 모습이 완전히 깨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해서 잘못되지 말라고 약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곧 약할 때가 강함이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강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약함이 변해서 강함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스페인의 성악가 중에 호세 카라라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90살이 다 됐는데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이 뭐냐면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게 원래 유명한 성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41살 되던 해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면서 그동안은 앞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혈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부터 그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자기가 최고였는데 이젠 자기가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자기는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플라시스 도밍고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를 라이벌로 의식해서 그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의 친구가 되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연약함이 징계가 아니라 이 연약함과 질병도 때로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그 이런 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약한 것도 축복의 도구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약함이 있을 때 그때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고집 꺾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악당이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사울처럼 죄인이고 못된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하심과 힘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